염상섭의 3대 주인공 조덕기가 혼란스러운 시대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 앞에 놓여진 여러 갈래의 길에서 덕기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3대는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덕기가 있던 그곳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일까요? 그 옛날 덕기가 보았던 한강의 물줄기를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3년 덕희의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세월은 흘러가도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좀 미워하는 사람 안 만날까?
맞아.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움켜질 수 있을까?
맞아.
3대에 나오는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그 3대 고민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받아서.
지금 3대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네. 우리도 3대째 하고 있고 저 집도 3대째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3대입니다. 네. 염상섭의 3대. 오늘 사실 대단원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런 날인데요. 네.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 오후 4시. 고전 읽기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됩니다.
네. 염상섭의 장편소설 3대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사실 그 첫 번째 권에서
네.
잠복돼 있던 조씨 집안의 문제가 이 할아버지인 조의관이 자리에 누우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네네.
조의관이 눈을 감자마자 한꺼번에
빵
터져나오죠. 이 보물 네. 터지듯이. 다들 그 남은 유산을 차지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 겁니다.
네. 상속권이 아들 덕희에게 넘어간 것을 안 아들 상우는 2판, 4판, 그냥 3세판으로 그냥 새로운 애첩, 의견과 럭셔리한 새 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조의관에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의관의 어린 첩, 수원집도 상훈과 손을 잡고 공동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유산 적게 물려받은 사람들끼리
잡았어,
제일
손을.
많이 물려받은 덕기에게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한 거죠.
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
양숙이었는데.
호시탐탐 금고를 노리는 돈의 노예들로부터 유산을 지키랴. 막 나가는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랴. 이 덕기가 정신이 없는 통에 덕기의 친구인 병화와 덕기의 서모이자 상훈의 첩이었던
아이고,
경애는
아이고. 네.
어디서 뭐라고 있느냐. 효자동에서 신접살림 겸 반찬가게 차립니다.
응? 사회주의 운동가가 웬 반찬가게, 아유, 너무 안 어울린다.
굉장히 그죠. 네. 그래도, 미래를 내다본 설정이잖아요.
그건 그래.
반찬가게 요즘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반찬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네. 너무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반찬가게 되는데, 이때는 좀 그런데, 가게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차렸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병화마저 덕기가 유산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덕기는.
네.
한 푼도 안 대줬어요.
아니, 네. 그러면, 장사미천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땅값 비싼 효자동에 그것도 안 어울리는 반찬가게를 떡하니 차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덕기한테도 네.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경애가 그 아버지인 상훈의 첩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경애와 상훈 사이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러니까.
이런 유추도 돼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돈이 어디선가 생긴 병화하고 경애가
네.
반찬가게를 떡하니 차리고 물론 필순의 식구들까지 그 병화가 머물렀던 하숙집의
네네.
아이 저 딸이 필순이거든요. 요 식구들까지 다 같이 등따 숙고 배부르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그 돈의 행방을 쫓는 것이 3대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3대 마지막 날 낭독 첫 낭독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화가 반찬가게를 차린 돈 어디서 나왔느냐?
네.
단서를 몇 개 드릴게요. 러시아, 피혁, 기밀비.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아무도 아니고 난데없이 러시아는 뭐고 피혁 요거는 가죽 공장 이런 데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여기 네. 취직했나? 그리고 기밀비는 또 뭐래요? 이게 뭐래요?
자,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네.
바로 러시아에서 온 의문의 노란 구두의 사나이.
어?
노란 셔츠의 사나이도 아니고 노란 구두의 사나이.
아이 너무 따라했다. 네,
노란 구두의 사나이. 뭐 이 러시아에서 방금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건 아니고요.
네. 어?
자신을 그저 피혁. 가죽으로 불러달라는 그는 사실 러시아에서 몰래 잠입해 들어온 사회주의 혁명가였습니다. 비밀리에 그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경혜가 그를 병화에게 소개시켜준 거죠.
아니 그럼 그 돈이 바로 그 노란 구두의 사나이한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설마 반찬 가게 차리라고 돈 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따신 밥과 반찬으로 혁명을 지원하라 뭐 이런 건가? 혁명도 밥을 먹어가며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서도.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서도요.
자, 그 노란 구두가 경찰의 네. 추격을 받으면서 급하게 갖고 있던 그 기밀 활동비.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네네. 가지고 있었던 그 활동비.
활동비요.
한마디로 그 공작금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이거를 병화한테 맡겨놓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근데 요 돈으로 병화가 반찬 가게를 차린 거예요.
아.
그 명목은 뭐냐면 이 반찬 가게를 사회주의 혁명의 거두보로 활용하겠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종의 위장 전술을 편 건데요.
네.
이 반찬 가게 때문에 그런데 결국 경찰의 수사에 걸려서 병화 경의 필순내는 물론 덕진의 집안 사람들까지 몽땅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네. 그렇구나.
이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네.
자 오늘 그럼 사연 주제부터 드릴게요. 내가 눈 감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조의관 영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조씨 집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반디어 50원의 이름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십시오. 권진영 씨는 네. 이 3대 뒷이야기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고 싶어요?
뒷이야기.
네, 일단 원고료 얼마인지 보고 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대에서 돈의 중요성을 알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말이에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네. 바로 그냥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세요.
병화의 동료로 나오는 장훈이라는 행동파 사회주의 운동가는 본명보다는 이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장훈의 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번 장계석, 2번 장동건.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첩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이거 저... 우리 김 작가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그러니까.
이름 하나 썩 넣었네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 쓰지 말고 퀴즈를 내라니까.
네.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듣다가 다음 중 코요테의 멤버인 것은 네. 1번 신지, 2번 뉘신지, 3번 어디신지 이런 데 좀 빵 터졌잖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살짝 냄새가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장훈이라는 행동파 사회주의 운동가
네.
일제시대 활동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장계석, 2번 장동건.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낭독 도와주실 성우 이민규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낭독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오늘 새로 이렇게 나온 장훈이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병화가 약간 붉은색 물이 들었다면 이 장훈은 완전히 새빨간 붉은색입니다.
선지빛.
네, 선지빛. 네. 우유빛깔 아니에요. 선지빛깔. 네, 병화는 입으로 혁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병화를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이 장훈이 어느 날 병화의 반찬 가게에 찾아옵니다. 기밀비란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희들끼리도 어느 구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에서 떠드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거나 도리어 저희 끈앞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사실 지금 병화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이용이 된다도 설마 피혁이 다녀갔다는 것까지 알려 바칠 리가 없겠고 또 만일 병화가 무슨 일을 은근히 한다면 당국의 주의가 엷어지느니만큼 일시 오해를 받는 것이 성가시기는 해도 도리어 편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병화의 뒷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물론 장훈은 제 비밀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장훈의 말은 간단했다.
자네, 그 돈 내게 주게.
장훈은 맡긴 돈처럼 만나는 길로 손을 내밀었다.
돈? 돈 무슨 돈인가?
두 말 말고 내놓게. 반찬 가게 하라고 준 것도 아니요. 홍경에 용돈 쓰라고 준 것도 아니니까.
자네 언제 내게 돈 맡겼나?
장훈은 아무 말 안 하고 벽장에서 똘똘 뭉친 보찜을 꺼내서 툭 던졌다.
그럼 이걸 사게.
무언가?
뭐나 마나 풀어보게 그려. 그 값어치는 될 게네.
병화가 안 펴보니까 장훈이 폈다. 검정 두루마기와 구두 한 켤레와 그리고 조그만 백통 권총 한 자루다.
이 두루마기 눈에 익겠네 그려. 이 구두도 보았겠네 그려.
장훈은 셋째로 총을 가리켰다.
이것은 자네가 쓰자는 것은 아니었으나 자네가 이것도 안 사간다면 그 값에 자네 목숨을 내가 사겠네. 그 대신 그 돈은 홍경에게 유산으로 주면 그만 아닌가.
이때 장훈의 입가에는 그 독특한 쌀쌀한 미소가 떠올라왔다.
알았네. 그러나 지금 사지는 못하겠네. 돈으로 사지는 못하겠네.
무엇으로 사겠나?
목숨으로.
그럼 자네 지금 하는 일은 무언가? 반찬 가게는 무언가?
보호색. 사람에게도 보호색은 필요한 걸세.
두 사람의 문답은 간단 명료했다.
그럼 두 말 안 하겠네. 이 두루마기와 구두만 해도 자네가 변장을 시켜서 내보낸 증거는 확실하니까. 아무리 변심을 하는 한이 있어도 후일 자네 입으로 탄로는 못 시키렸다. 자네만 아니라 두루마기 임자며 그 딸 그 아내 여러 사람이 엇갈렸으니까.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한만이 자네에게 보이는 것일세.
어쨌든 어서 집어넣게. 그리고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니 잘 처리를 하게.
아까 삼청동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는 이것뿐이었다. 좀 위험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느낌인데요. 이건 뭘까요? 아무래도 장훈하고 병화하고 체포돼서 악랄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보세요?
너무 다 말해버렸나 봐. 어떡해.
뒤를 그렇게 밝히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다 말했죠.
아무튼 뭐 김 빼는 데는 뭐 있어요.
죄송해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 장훈은 죽고 병화는 안 죽습니다. 왜냐, 만약에 체포될 경우 모든 걸 장훈한테 뒤집어 씌우기로 이미 입을 다 맞춰놨거든요.
그럼 장훈이란 사람 도대체 뭐예요? 무슨 죄예요 그게? 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요?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취조를 받던 중에 자살을
오, 진짜요?
염상섭은 장훈이 고문받고 죽는 장면을 아주 비장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그 네. 대목은 나는 다만 조그만 시험관 하나를 죽음으로 지킬 따름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죽음은 값이 있는 것이다. 시험관의 결과를 못 보는 것은 한이지만 어차피 결과와 상관없이 그 시험관과 함께 이 몸도 없어질 것을 각오했던 것이 아닌가.
와.
여기서의 이 시험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시험관이겠죠.
네네.
염상섭 작가는 사상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덕기도 병화를 뒤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결코 같이 행동을 하거나 나서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덕기가 염상섭의 페르소나예요.
그렇군요. 네,
이 작가의 그 어떤 그 내면이죠.
네.
덕기가. 이런 점 때문에 이른바 프로 진영, 그러니까 사회주의 작가 진영에서는 염상섭을 부르주아 문학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었어요. 그런 그가 장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혁명의 본질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혁명, 이념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확실히 머리에 열이 확 받네요.
네, 열 좀 식힐까요?
네, 열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전인권의 뒷동산의 저 소나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섭의 3대, 이제 마지막 낭독만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장면은요.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받는 아버지 상원과 아들 덕기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또 아들 카드 가져가서 마음대로 긁었나 봐요. 아버지 자꾸 사고 치시잖아요. 아버지 왜 카드 돌려막기
그
하셨나?
사실 카드가 없었기 망정이지.
그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었으면은 뭐 정신없었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저의 무기는 돌려막기입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
병환의 반찬가게에 들어간 자금. 이게 이제 아까 그 사회주의 혁명 공작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작금.
그 출처를 일본 경찰들이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오.
추적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병화의 절친한 친구가 덕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덕기라는 친구가 됐던 게 아닌가 하고 덕기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 야단통에
네.
예? 아버지 상훈이라는 인간은 뭘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어요?
상훈이 형사들 몇 명과 함께 와서 중요한 증거품이라면서
네.
그 할아버지 조의관이 남긴 금고를 꼭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
이걸
어머.
가져가서 안에 든 거를 보여줘야 덕기가 유치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얼른 가져가서 반짝하게 자금이 덕기 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거는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네. 해서 금고를 갖고 나온 형사들이
네.
상훈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빨리 돈 내놔라. 내 몫을 내놔라. 농공행상.
어머 네. 어머.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짜 형사였어요. 가짜 형사.
그러면 상훈이가
집안 사람들한테만 거야? 형사처럼 보이는 거.
어머.
상훈이 금고 안에 들어있던 유서랑 땅 문서를 훔치려고 일을 꾸민 거죠.
와, 이 사람 아버지가. 진짜 이 아버지가 여기까지 가네요.
굉장히 멀리 가시죠?
네.
정말 끝까지 가세요.
아, 진짜 반전 있는 인물이에요. 야. 정말 비열하다 못해 이게 완전 추접스러운 형태를 보여주시는데 결국 상훈은 이 모든 공작이 들통나서 경찰서에 붙들려오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 아들하고 대질신문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 돈이 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벌어지는데 이 네. 주변에서 돈 문제 때문에 사이 멀어지는 그런 가족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엄마가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 나가서. 들추지 마라. 여자의 과거와 방귀 낀 이불 속은 들추지 말라고 했잖니. 들추지 마라 했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말이에요.
네.
이게 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21세기. 네, 네. 왜냐하면 바로 요즘 최근에만 해도 그 돈이 많으시다는 그 재벌분들이 예? 그 유산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고 말이죠.
예. 예?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참 부럽습니다. 죄송해요.
반전 있었어. 아주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니, 3대를 읽다 보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예. 돈의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욕심이 생긴다기보다도
네.
사실 그것도 있는 사람들 얘기지.
그럼요.
뭘 남겨줬으니까 그걸 나누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말이죠. 싸울 게.
뭐 싸울 게 있어요. 우리 너무 화목해요. 사랑해요. 우리 화목해요. 네. 그러면 이 대질신문 자리에서 일본인 네. 형사부장은 한심한 상훈을 향해 야유를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이 장면 들어보실게요.
영감 나이 몇이요? 50은 되었겠구려. 불온 지년도 지내지 않았어? 그를 거꾸로 배웠구려.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소?
젊은 자는 이런 첩 하나 없는 것이 심사가 난 것인지 모르겠으나 30이 좀 넘은 자식 같은 새파란 젊은 애에게 이런 욕을 보고 앉았는 부친이 가엽고 밉고 분하고 절통하다.
이립지년밖에 안 되는...
부장은 그 능청스러운 조선말로 글자나 안다는 자랑인지 연애 문자를 써가며 아들은 있거나 말거나 준절히 나무란다.
나 같은 젊은 놈이 남봉을 피운다면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 잡을 날이 있거니 하고 용서도 하겠지만은 이거야 늦게 배운 도적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어디 영감 생전에 마음 잡을 날이 있겠소?
덕기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상우는 요 방자스러운 놈이 하는 분기에 떠서 부끄러운 생각도 니우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욕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원체 남봉 자식이 아비 죽기를 죄는 법이니까 이번 중독 사건도 당신의 치라고 우리는 인정하오.
부장은 중독 사건, 죄명으로 독살 미수 사건은 수원집 일파에게 지목을 하고 거의 단서를 잡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한번 딱 얼러보았다.
모두 내 잘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이상할 것 없겠지만은 결단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상우는 여기 와서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아니 나왔으니 하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고 말을 낮추어서 애원하였다.
그럼 뭐란 말이야? 재산을 자식에게 뺏기게 되니까 그따위 천하에 무도한 짓을 한 거지!
주임은 소리를 버럭 지른다. 상우는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앉았다.
또 이 틈을 타서 재산을 훔쳐다가 팔고 잡히고 한 것은 제 죄가 무서우니까 붙들리기 전에 멀리 만주로 튀려던 것이지.
며칠을 두고 이때껏 받은 취조에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하였거마는 또 세 판으로 얼러대는 것이다. 부친은 잠자코 앉았고 덕기는 말을 가로채었다가 야단이나 만나지 않을까 겁이 났으나 한마디 변명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빚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서 곧 현금을 드리려 했는데 벼랑간 제가 이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금 통장을 꺼내다가 쓰시려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이겠죠. 도대체 송금고 열쇠를 집에 두고 다니거나 예금 통장을 송금고 속에 넣어 두었더라면 이 지경은 아니 되는 것을. 통장과 도장은 안에 맡겨두고 또 어머니께서는 감기가 심하시고 야단을 치시니까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덕기는 지금껏 부친이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던 그대로를 이야기하였다. 주임은 가만히 듣다가 그럴듯하던지 별로 탄하지도 않고 형사더러 덕기를 고등계로 데려가라고 명한다. 덕기는 부친을 이대로 앉혀놓고 차마 일어설 수가 없으나 하는 수 없이 열쇠 꾸러미와 땅문 서며 돈을 집어넣고 끌려나갔다.
아들과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대질 장면. 네.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이 덕기 앞에서 상훈이 대망신당하는 꼴. 참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도 좀 정신 차려서 가는데 아버지가 좀 심하게 갔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막 가시는 거 보니까 부끄러움도 지금 모르실 것 같아요. 왠지.
몰라요 지금.
그죠.
네. 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라는 건요. 다른 네.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esire. 뭔가를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네. 우리가 뭔가를 차지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적당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이쯤 되면 조씨 집안도 볼장 다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씨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가게 됐다. 이것이 바로 3대의 얘기입니다. 왠지 몇 주 전에 읽은 홍루몽의 결말하고 좀 비슷하게 가네요.
인생무상.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조희관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집안이 내리막길을 걷는 건지. 그래도 덕희가 그나마 좀 괜찮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3대는 구원투수 조덕희 등장 여기서 끝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뭘 해담아라. 네. 뭘 좀 해줘야지.
고민하는 데서 끝나는 거죠. 자기가 품은 뜻도 있고 그러나 집안은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자, 9회 말 지금 5대 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5대 네. 3도 아니고 한 5대 2, 5대 1 이 정도로 뒤지는 뒤졌네요. 상황에서 등장을 했는데 덕기가 과연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 3대는 1930년대 조선일보 연재됐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3대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독자들이 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많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빨리 후속작을 내놔라 네. 뭐 이렇게 이제 네. 요구를 하기도 했겠죠. 사실 염상섭 작가는 무학과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 3대 이후에 요 작품은 3대의 후속 편격입니다.
무학과라는 작품이요?
예.
제목도 무화과잖아요.
네.
네, 꽃이 피어날 수 없는 시대의 꽃나무. 뭔가 좀 3대 이후의 스토리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러네요. 이것도 네.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해서 염상섭의 3대 부족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염상섭의 대답은 뭘지 또 궁금해지네요. 너무
저의,
던지나 제가? 저의 궁금한 걸 너무 던져.
네, 심하게 던져주시네요.
예.
저의 그 짧은 생각은 말이죠.
네네.
잠시 후 우리가 또 김병환 작가님 모시겠지만
네.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정답은 없다라는 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답은
네. 묻지 마라.
너무 많아. 그죠?
네. 그리고 사실 보세요. 뭐 그 상훈이라는 인물도 완벽할 것 같지만
네.
뒤에는 여러 가지 결점과 단점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 죽으니까 갑자기 사람 돌변했고
맞아요.
덕기라는 애도 괜찮은 애 같지만 사실 얘도 뭐 필순이에게 연정을 느낀다든지 뭐 그 쓸 저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과격하게 달려든다든지 하니까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조의관도 말이죠.
네.
조의관 할아버지도 후처를 얻고 뭐 아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만 조의관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조씨 집안이 유지가 됐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네. 인간의 그 어떤 삶에는 정답은 없는 거 아닌가.
정답이 없다.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너무너무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작품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퀴즈 다시 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예.
병화의 동료로 나오는 장훈이라는 행동파 사회주의 운동가는 본명보다는 이 별명으로 불린다고 했는데 장훈의 별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장계석, 2번 장동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 작가님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 써놓고
여기 이렇게 욕망을 품으면 되나 이렇게 퀴즈에
자.
자기 욕망을
네 많이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김병환의 고전불패 김병환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부용산입니다. 이동훈이 좋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김병환의 고전불패 김병환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난 남자 김병환입니다.
와.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든 남자요?
만난 남자.
그러니까 네. 김혜인 씨랑 통하는 부분이 있어. 김혜인 씨도 그 화장품 광고할 때 이러시네. 기적이 일어났어 하시잖아요.
네,
기적을 얻은 남자.
네.
네.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난 남자일 뿐만 아니라
네.
초의식 독서법.
그러니까
창시자.
축지법.
네. 독서의 축지법.
네. 염상섭의 3대. 중고생 필독 도서인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읽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네. 책을 안 읽었어요.
진짜요?
직장 다닐 때도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30대 후반까지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았죠.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런가 봐요.
네. 네.
늦공부시군요.
그렇죠.
늦바람이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늦공부가 예. 무섭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혹시 이번에 읽으시면서 내가 왜 그때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빨리 읽을 걸 하고 후회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독서법 강의에 가면 질문을 막 해요. 자기 자녀들은 막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책을 안 읽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네네.
그러면 저는 대답해요.
뭐라고?
자녀들 아이들은 마음껏 띄워놓는 게 더 정상이다. 지금 책을 읽어야 되실 분은 바로 아버님 어머님들이다.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책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네.
바로 중년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네. 저도 늦지는 않았네요. 이제 시작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좀 더 노시다가 책을 보셔도 돼요.
그럼 더 놀아도 돼요? 그럼 좀 더 놀고 해야겠네.
네. 네, 그건 아니지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염상섭 말고도 말이죠.
네.
이광수, 김동인, 나도양, 현진건. 야,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우리
저는
문학을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데 네, 다시 시작.
우리 문학을 대변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작가분들이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염상섭의 3대가 정말 이것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
제가 경상도 남자죠.
네.
그래서 서울에 처음에 와서 놀랬던 게 경상도하고 서울하고 서울 말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 염상섭 씨 작가님의 책은 가장 서울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서울말이 많이 들어갔구나. 네. 그럼 등장인물도 많고 갈등관계도 다양하고 거기다가 뭐 이념 대립도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복잡한 작품인데요. 특히 어떤 인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으셨나요?
분명히 여기 핵심은 조씨 가문의 네. 3대.
그렇죠.
그 3대하고 그다음에 듣기의 친구. 김병화 씨. 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어, 그래요.
그러네요. 김병화. 김병화.
굉장히 야망이 있으시네.
저는 아닌데.
이름을 이제, 계속. 예. 아, 예, 예.
그래서 듣기의 친구, 듣기의 주위 사람들. 네. 이렇게 두 개의 큰 걸로 읽어보시면 되죠.
네. 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이 3대라는 제목부터가 말이죠.
네.
영어로 하면 Three Generations.
있어 보인다. 혹시나 고급스러운지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그냥
염상섭 작가가 말하는 그 3대가 바로 이 조의관과 조상훈과 조덕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읽으면서 감탄도 나오고 사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제가 여기 이 소설에 대해서 꼬리에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생에 있어서 꿈 이외에 행복을 찾을 때가 다시 없기 때문일세.
그러니까 꿈 이외에?
네.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시대가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예요.
아, 그렇군요.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죠.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런데 저는 이 해답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찾았어요.
멀리까지 가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니코마코스 윤리야, 니코마코스 자기 자녀 이름이거든요. 자기 자녀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던진 질문이 인간에게 과연 좋은 삶이 어떤 것인가.
네.
그런데 이 대답이요. 좋은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그런데 여기서 행복한 삶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상태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민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렇네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잘 태어난 거죠.
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식민지 사회에 태어났더라면 이 책의 주인공처럼 듣기처럼 듣기 이상으로 살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현실 감각 그리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어떤 역사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돈 앞에서 요토록 이렇게 비굴하고 비열해질 수가 있는지 읽으면서 참 욕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요. 염상섭이 본 인간의 본 모습이란 바로 이런 걸까요?
듣기의 네. 아버지 조상훈 씨는 위선자예요. 교회 장로이면서도 네. 막 그 매춘도 하고 불륜도 하고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첩도 많이 있고
네.
막 여자도 버리고 막 그렇게 위선자예요. 왜? 전부 다 돈 때문인 거죠. 돈.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3대에 보면 살인도 나오고요. 네. 왜? 돈 때문에. 네.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네.
듣기도 돈 때문에 또 자기 아버지한테 나쁜 짓도 하고 이게 돈이에요. 다. 돈의 문제.
얼핏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하고 예, 비슷한 살짝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고수도 책... 드미트리가 돈 때문에 사실 뭐 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이렇게
돈 때문에.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잖아요.
네.
그렇죠.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책은 돈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
도스토예프스키가 책을 그렇게 많이 쓴 건 돈 때문이에요. 평생 도박 때문에 돈 갚아야 될 돈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친 거예요. 책을 쓴 거죠, 평생.
네.
100년도 더 이전에 나온 소설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가장 나쁜 돈의 문제를 파헤쳤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 된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염상섭 작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여담이지만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유럽 순례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에 보면은 반 이상은 형과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반 이상은 돈 빨리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도박에서도 돈 잃었으니까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였는데
맞아요.
자, 어쨌든 말이죠.
지금이 사실 그때보다 돈의 힘이 더 세졌는데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네. 허무해요. 허탈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니체가 얘기했던 니체의 허무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니체는 니체의 어떤 철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철학이에요. 즉 이 우리의 일상을 보면 허무한 게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몰락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노력하는 게 인간의 위대성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초월하면서 초인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네네.
느낄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렇네요. 그래도 덕기나 그 필순이 같이 순수한 인간성을 간직한 인물들도 있잖아요. 비정하고 추잡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희망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희망이 있죠.
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네. 추악할수록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인생을 보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전 3대에서는 어떻게 저기 가지를 치셨나요? 가지치기.
제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아.
네.
두 번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 10년 위에 메어진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성은 인간이 하나의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의 과정이며 몰락이라는 데 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은 과정이며 몰락이다.
네.
멋지네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완벽한 거, 뭐 목표 달성을 네.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행력, 지금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네,
좀 더
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 그게 위대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슬슬 정리를 해보죠. 염상섭의 3대,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부조리에, 부당함에 파묻히지 말고 인생을 초월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라는 거죠.
까르페 디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식민주의 자본사회를 살아갔던 슬픈 3대, 가족 3대의 슬픈 이야기.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사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네.
그래서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 배우 장동건 씨가 주연했던 로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왜?
로스트.
지금까지 일제 식민 시대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만들었던 그 영화.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거 오늘 봐야겠네요. 네,
지금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이제 일본어로 방송을 해야 되고 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뭐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고
네.
PD하고 작가는 일본 사람이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너무...
밖에서 방송 좀 잘하세요. 뭐 이런 일본 말로 그것도 막.
오.
아 저센지 막 이러면서.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이거 뭐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김용해.
감사합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0월 11일 금요일 제목 어제 오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 3대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먼저 1대 조의관 난 그저 한 손엔 돈 다른 손엔 명예를 쥐려고 했을 뿐이야 그것만 꽉 쥐고 있었다면 다들 굽신거리게 돼 있거든 다음 2대 조상훈 혼자 도덕적인 척하지마 너도 벗겨놓으면 나랑 똑같이 추악하면서 뭘 그래 어차피 세상이 다 그렇게 더티한 거 아니야? 마지막 3대 조덕기 내가 누구냐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낡은 금고 끌어안고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라는 것뿐이야. 조씨 집안 3대. 어쩌면 나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덮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다. 아, 가사로 그냥 하겠다.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와, 우리 용필이 오빠는 3대를 읽은 게 분명해.
오늘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극 중에 나오는 이 장훈의 별명 장계석이죠. 장계석.
장계석이었습니다.
장동건 아닙니다.
네, 장동건이고 싶었는데요.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홈피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고전. 다음 주에는 이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톨스토이 단편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배진혁 씨가 반디로 명동하면 명동성당이 떠오르신다면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김승덕의 아베마리아 듣고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네,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